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이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어떤 구조적인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위치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그런 어떤 이 지금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건물이나 외부적인 그런 어떤 테두리에서 그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공동체로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벽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막바지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다 이를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제 성숙하게 완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완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느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은 끊임없는 계속적인 음모와 중상모략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좀 말이 굉장히 강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모, 중상모략 이것은 사실 듣기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다 이제 건축하는 것을 다 끝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의 세력이 있었죠.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라고 합니다. 이 산발락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데 건축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못하도록 마지막 단계에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이제는 막아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거, 끝내는 거, 완공하는 거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결국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이들이 이제 착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 서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면 죽이면은 이 성벽 쌓는 거는 다 끝나고 다 무산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 어떤 거 위협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깨끗이 느헤미야만 한 명만 죽이자 이렇게 나온 거죠.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 산발락 일당들이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막 위협하고 우리가 쳐들어가자 막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초반부에서 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혼란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불의의 사람들이 생겨서 그곳에서 결국 다른 동족을 아프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심지어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을 노예로 팔리게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 이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막바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이제 완공하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산발락과 그 이들이 이제는 음모를 정말 음모를 세워서 음모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중상모략까지 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4절에 보면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네 개 사람을 보내되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이 암투 이 음모를 계략해서 결국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공격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음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 끊임없는 계속적인 음모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중상모략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6절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한다. 이제 느헤미야가 모반한다라는 이런 어떤 역적의 모반의 이런 죄를 이제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유다의 왕이 된다라고 이런 거짓 소문 그리고 모반한다 그런 반역죄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이제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도움으로 그런 모든 그가 필요한 것들을 다 조달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건축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까지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모반했다, 반역했다, 반역죄로 몰리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세워서 결국 느헤미야가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 정말 이 예루살렘 공동체 반대되는 적대 세력들의 이런 어떤 모함 중상모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중상모략을 대하는 이 느헤미야가 그 중상모략을 대하는 그의 자세는 그런 어떤 굉장히 성숙한데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런 중상모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어떤 겉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상모략, 음모 이런 것들은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분명 이 세상에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분명히 혈과 육에 대한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씨름이 아니다 싸움이 아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 사탄과 대항해서 싸우는 이 씨름이 바로 우리의 씨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되어지는 어떤 이러한 씨름이나 이러한 핍박이나 이러한 음모나 이러한 계략이나 중상모략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이렇게 도전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저희 교회 공동체를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이런 끊임없는 이런 어떤 음모와 계략과 이런 중상모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숙하게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명에 분명한 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하느냐 하면 2절에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쪽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대답을 해줍니다.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 큰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라는 거죠.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주신 사명에 철두철미하고 그 사명에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뜻에 철두철미하고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고 심지어는 영적인 공격과 어떤 영적인 시름을도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사는 것으로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자기에게 닥친 음모나 중상모략 같은 것을 이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겠다.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준하는 말씀에 분명히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으로 어떤 공격이나 중상모략이나 음모나 이런 것들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공격, 시험, 음모, 중상모략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며 그 말씀에 준행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그는 이렇게 음모뿐만 아니라 중상모략하는 가운데서도 모반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깨닫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들의 어떤 술수고 괴략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그러니까 자기네 지금 느헤미야와 이 느헤미야 공동체 사람들이 역사를 중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음모와 중상모략을 하면 결국 이 모든 일을 그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기도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9절에 보면 But I prayed. 내가 기도한다. Now strengthen my hands. Now strengthen my hand.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Now strengthen my hands. 여러분 이런 기도로 그는 사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쫓음으로 인해서 그 마귀의 공격을, 음모를, 중상모략을 꺾습니다. 이깁니다. 극복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영적 싸움을 사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싸움에서 필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말씀,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확신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시험이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러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음모와 괴략과 중상모략 앞에서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동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음모 중상모략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중상모략과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음모, 중상모략. 여러분 중상모략은 무엇입니까? 이 중상모략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중상모략이 있습니까? 아까도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자기는 왕도 되려고 하지도 않는데 왕이 된다고 하는 이런 거짓 서문과 이런 중상모략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공경에 놓이겠어요. 자기는 왕도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여러분 중상모략이 뭡니까? 이런 것은 사람을 굉장히 억울하게 하는 거죠. 그 중상모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하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실제 일어난 그 사실 안에다가 플러스해서 덧붙이는 것이 중상모략이에요. 여러분 중상모략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번아웃 되죠. 지칩니다. 여러분 중상모략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만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말을 애드하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중상모략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숙한 교회 공동체 안은 이 중상모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아, 저희 교회는 중상모략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중상모략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도 있어요. 너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너무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곡신자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중상모략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은 그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끼리끼리가 됐는지 끼리끼리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중상모략이 되어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되어지는 교회 바로 그것이 중상모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상모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반적인 경우에 중상모략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깨집니다. 그 공동체는 파괴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런데 깨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교회가 깨지지 않지만은 그 내면 속에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나누어졌어요. 다 끼리끼리입니다. 다로 각기 놉니다. 이것이 그 교회 내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공동체의 구성구성원이 서로 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고 분쟁을 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연합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초두에 10절 1장 10절 11절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개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아볼로, 바울, 개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소속되었다. 그리고 뭐 NIV 성경에 I follow라고 되어 있죠. 나는 누구를 추종한다. 갈갈이 나눠졌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개바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분파주가 있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개바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인간을 추종하고 인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 내부는 이미 갈라졌다는 거예요. 나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그럼 고린도 서신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겉으로는 교회적인 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내면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모습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 모습을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뉘어졌고 어떤 끼리끼가 되어졌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말에 있어서 말에 파장을 줄여야 돼요. 말로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말을 더한다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의 파장으로 엄청난 결과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미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음모, 어떤 계략, 중상모략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중상모략은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중상모략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거, 바른 말이 아니라면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어주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옳지 않은 말들은 어떤 말에다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더하는 말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만 들어주다 보면은 자기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대번에 이것이 음모고 이것이 중상모략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분명한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하니까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힘이 약하게 해서 우리가 하는 이 건축을 스탑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깨닫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런 자세가, 이런 기도하고 분별하는 자세, 말씀에 입각해서 따라가는 자세, 이 자세가 여러분 영적인 시험을 극복하고 어떤 음모나 어떤 계략이나 중상모략이라는 이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자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어떤 자세가 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일 거예요. 두려워함을 경험하지 나는 두려워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워한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자체를 두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두려움이 왜 여기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이 그 무리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두려움을 줍니다. 처음에 우리가 1장, 2장, 2장 3장에 보면 계속 우리가 위협하고 우리가 쳐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공 못해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그런 환경에서 그 생각하는 그 생각 인식이 바뀝니다.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 속에서 정말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그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처한 현실에 아주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 문제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삽니다.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철저히 개인주가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다면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보고, 사람만 보게 됩니다. 문제거리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 두려움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아이성의 전투, 여리고성의 전투, 이 전투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제 전투를 해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근데 전투 과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더불어 하는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너에게 이 모든 수많은 군대를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너희가 이 수많은 군대를 다 이길 것이다. 너희에게 붙이겠다. 이 수많은 군대를, 너희가 보는 저 수많은 군대들을 다 너희에게 붙이겠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겠다. 승리케 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앞에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받는 자의 삶의 자세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데 만약에 두려운 가운데서 만약에 이겼다, 그럼 이상한 승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두려움의 어떤 뿌리를 보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그 본질적인 어떤 깊이 들어가서 왜 두려워하느냐. 크리스찬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한다는 자가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의 그 깊이 내면 속에서 들어가는 그 두려움의 끝자리에는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아직도 경고히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뭐 용기, 담대함이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려움의 반대는 두려움의 반대적인 삶을 영적 측면에서 두려움의 반대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였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사람이나 어떤 여건에 처한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믿음장에서 보면은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 실상 이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실상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말을 보면 거기서 보면 바라본다, 바라본다.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까지 믿는 것이 바라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경호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람이 나옵니다. 그 26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모세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도 바라봄이 납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다 바라봄의 그런 바라봄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라봄을 다시 풀어서 말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될 것을 믿는, 바라고 실제로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성령 받은 자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은 그 전에 사실 겁쟁이들이었어. 예, 베드로도 실질적으로 뭐 수제자라고 했지만 겁쟁이에요. 얼마나 그가 나름대로 뭐 용기 있다고 하던 그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조그만 계집아이가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세 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서운 거죠. 자기도 잡혀가서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잘못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무서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받지 못할 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봤을 때 보십시오. 제 1세대들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합니다.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생겼죠?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래서 두 명이 누구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나머지 10명들이 이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와서 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봤어요. 좋긴 좋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려웠는지 안악자손을 보고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보였더라.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실수를 범합니다. 두려우니까 두려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과감 없이 그냥 순종하며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못 들어가서 거기서 다 1세대는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를 못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안악자손들이 저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들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 결국 우리를 이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이 광에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는가? 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두려움이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이 백성 공동체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노린 거죠. 대적들이 이 두려움에 휩싸게 되면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는 거 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고 결국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산발락과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계속해서 중상 뭐라 그러고 결국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모를 하고 중상 몰아갈 때 결국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다 안다는 거죠. 분별한다는 거죠. 상황을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특별히 그 생명의 삶 11월 우리가 11달 생명상 11월 11일입니다 금요일 본문 11편 제가 새벽기도회 때 말씀드렸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왜요? 이 악인이라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의인을 향해서 활을 시위해서 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화살에 의인이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르쳐서 그는 뭐라면 터가 무너진다. 어떤 사회 기강이나 우리가 존립하고 있는 이 터,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내가 직장도 잃고 삶도 잃고 가정도 잃고 건강도 잃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다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무너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터를 잃어버리면, 그 삶의 어떤 근간, 터를 잃어버리면 좌절합니다. 방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도대체가 이 터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놓이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가 무엇을 하는 하나님인가? 근데 시편 저자는 시편 11편에 생명의 삶 보십시오. 뭐라고 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면서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시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성전에서 뭘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전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바라봄, 두려움의 반대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보고 판단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의인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보응하십니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겁쟁이였죠. 베드로도 그랬고, 그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두려웠던 그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용기 백배하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로서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죄에게 지지 않는 삶입니다. 죄에게 지지 않는 삶,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 극복하는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이 죄의 문제예요. 이 죄를 어떻게 다뤄가느냐, 죄에 지고 있는가, 죄에 쓰러지고 있는가. 여러분, 죄를 이기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제 다 공격해봅니다. 음모, 중상모략 다 해봅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마지막 카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면은 이 사람이 결국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다 소진시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종이 호랑이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후에 무다벨의 손자 들라야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자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율법시대입니다. 구약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면 그것은 죄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케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죽일 거니까 너가 지금 숨을 수 있는 베스트 웨이는, 베스트 플레이스는, 최상의 그 장소는 성전이다. 성소 아니다. 외소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숨겠다. 죄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우리를 뿌리치고 자기 혼자만 성소에 들어가 있구나. 죄 짓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고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신뢰 관계도 다 파괴되는 것이죠.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가 통치하는, 이끄는 지도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꾀하는 거죠.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흔히들 그럽니다. 죄를 얘기하면, 죄를 짓는 거에 대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다 죄 짓는 거죠. 뭐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는데 죄 다 짓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같지 않고 하나님 같지 않는데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럴듯하지만 그럴듯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졌을 때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죄 짓는 거죠 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말하기를 좋아해요. 다 우리가 죄인이지 뭐. 성경은 죄를 졌을 때 다 우리가 죄인이지라고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 justify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그런 자세를 원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원하지, 그 죄를 해도 괜찮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봐주기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아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 갓난 아이들 보면은 여러분 이 뒤집기나 일어나기 전에 보면 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들. 그냥 거기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좀 이제 커서 좀 자라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따가 뒤집기도 하고 일어나고 해서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근데 이 베이비가요, 갓난 아기가 조금 있다가 막 걷다가 바로 그냥 쫙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워보셨지만 아이가 이제 걷다가 쓰러집니다. 뒤뚱거리고 푹 하고 쓰러집니다. 때로는 기둥 같은데 박박아주 피도 납니다. 그래도 피가 난다고 일어나서 걷는 걸 포기합니까? 쓰러진다고 포기합니까? 계속해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걷고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막 직접 걷습니다. 여러분 그 발버둥 치고 걷는 모습이 우리들의 영적인 걸음걸음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누워 자빠가지고 나 일어나지 않을래. 죄의 영향력 아래 그냥 그 영향력 아래 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의 어떤 힘에 빠져서 죄의 어떤 영향력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죄에 빠져있는 죄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삶하고 내가 그래도 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일어서서 영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셔서 이 영적인 걸음을 걸어가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쓰러지고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래서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성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변화되는 이 변화를 경험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완전한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숙을 향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하지만 때로는 불순종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바로 이 삶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완전을 향하여 가는 성숙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게 지지 말고 이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막 육에 속한 자를 얘기하다가 성령에 속한 자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에 속했으면 성령에 속한 자,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라면 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걸음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뢰가 금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틈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공격, 시험, 어떤 여기서 계략, 중상모략, 두려움 앞에서도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죄나 이런 것들을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온전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